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고 이제 다음부터 누가복음 볼 때에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모두 듣고 믿고 순종하는 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지난번 이 스가랴의 예언, 즉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보았는데 68절서부터 75절에는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76절과 77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제 78절에서 79절에서는 다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을 인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궁휼을 인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 있고 그리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먼저 있어서 이제 행위가 변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가짜 기독교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 다 가보셔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이유와 원인이 인간의 좋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궁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뚜렷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 구원을 메시아를 보내셔 이루십니다. 이것은 구약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그 78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한국어 성경은 돋는 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하반부에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돋는 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돋는 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별이라고 해도 또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하반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라고 번역을 했건 별이라고 번역을 했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피어나는 싹이라, 돋는 이거를 피어나는, 이렇게 땅에서부터 피어나는 싹스로 또 이렇게 번역한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또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뭐 어떻게 번역을 했건 저는 뭐 헬라어 전문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건 다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즉 천국에서부터 임하여, 즉 천국에서부터 이제 이 세상에 오신다 이 말이죠. 즉 78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메시아께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정말 메시아께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7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중심 내용은 이 79절입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는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사실 또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줄입니다. 어둠, 죽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어둠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스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메시아가 와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이. 그 이사야서 9장을 계속 읽으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지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가 태어난다. 구약서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제 2장서부터 보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어둠과 흑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중 하나가 이 어둠의 재앙이었죠.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그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 어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왜? 죄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도 죄의 싹시죠.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즉 죄에 빠져 있는 그 현실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둡다. 즉 진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거든요. 등불이 비치지가 않으니까 깜깜합니다. 뭐 해가 떠 있지만 깜깜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질 못합니다. 이런 죄에 빠진 현실,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있는 현실, 이것을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죄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그러느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죄에 빠져있는 현실을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장님의 현실로 또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니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즉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들, 장님 같은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현실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자기는 뭐 잘난 줄 알고 사는데 깜깜합니다. 자기는 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자들이었는데 근데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 빛을 약속하십니다.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부터 세상에 오시며 이제 비춰주신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그러면 이 모습이 뭡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즉 깜깜한데 거기에서 행하는 자들, 거기서 거하는 자들, 거기서 죽은 자들. 그런데 천국에서부터 해가 돋아서 그 해가 비추십니다. 어둠을 다 걷어가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태양이 생명을 주듯이. 그 모습이에요.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즉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흑암, 깜깜한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지금 79절의 말씀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새 창조의 모습이에요. 지금 흑암, 어둠, 죽음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새 창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새 창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을 어둠의 자녀들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 어둠에 앉은 자들이니까 죽음에 앉은 자들, 어둠의 자녀들. 이제 빛이 비추어져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미가서 7장 8절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여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 구약서부터 약속되신 그 빛이 오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빛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영원한 빛 여러분과 저에게 비치십니다. 지금도 비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비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즉 이 79절은 여러분과 저의 지금 구원받은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춰져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저희들의 구원의 현실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 요한일서 2장 8절 하반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즉 확실한 계시, 다시 말하면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왜? 그 전까지는 베드로 지금 사도가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쵸? 경험한 것을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런데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 성경의 모든 예언, 계시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입니다. 무슨 빛이 비춰졌다 해서 무슨 또 뭐 신비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이제 스가랴가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이 그 일이 일어난 증거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씀의 증거,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비춰져서 제가 이제 진리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현실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지금 뭐 잘 살게 해주고 더 좋은 집을 주고 더 좋은 직장 주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미 받은 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참 너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왜? 깜깜한 데 있으니까, 어두움에 앉아 있으니까 보일 수가 있나? 여러분이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깜깜해갖고 안 보인다고 하니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도 너무 할 말이 많죠.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 하나님과의 평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로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다. 빛이 비추어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신 것과 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 주신 그 진리를 믿어 죄가 씻어지고 의가 주어져야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 평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대강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가짜 선지자들을 말하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괜찮다, 평강이다, 하나님이 편안하다. 넘어가죠. 제가 이걸 또 시작하면 또 소리 지르게 됩니다. 전쟁을 그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서로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서로 이를 갈며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죄로 인하여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 서로 간의 평강도 없고 이 창조하신 세상과의 평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보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형제를 죽여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를 배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죄 짓고 나자마자 보여주십니다. 부부가 서로 배반하고 그리고 형제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고 다 쓸모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이제 지옥에 가야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라는 걸 통하셔서 억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일반 은혜까지 다 없어져갖고 인간이 그 썩어 빠진 그 마음대로 다 행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나 지켜주십니다. 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구원 역사가 끝이 나야 되니까. 구원 역사 끝날 때까지 이 일반 은혜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저도 이런 사람들이었죠.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뭐 수도 없는 구약 구절들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또 그 백성들 서로들 간의 사이에 평강을 위한 제사인데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왜? 죄의 싹시 치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완전한 화목 제사.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심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빠진 평강은 가짜 평강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 참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이만합니다. 빛이 비추어졌고 평강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꼭 기억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두움의 자녀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즉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와의 평강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빛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또 우리로 3일째 그 평강에 참여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희도 비춰야죠. 저희도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해야죠. 왜? 빛이 하는 일은 비치는 일이니까. 비춰야죠. 천국 현실도 증거하고 그 진리도 전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평강의 길로 인도됐습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평강에서 지금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분이 저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고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뭘 잘해서 기쁘게 받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그런 생각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뭘 잘해요? 뭘 잘해? 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어요. 내일 또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잘한다. 이 소리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두운 데 앉았던 자들입니다. 죽음에 앉았던 자들. 그러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고 어두운 권세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